오늘 말씀은 이 선민의 구원과 그의 목적이 깊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2장에서는 여호와의 종,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43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목적, 그 이유를 먼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선민 남쪽 유다를 구원해야 하는가? 그리고 이 태간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구체적으로는 바벨론으로부터 구원시키는데 먼저 구원했던 애굽의 구원과는 또 다른 새로운 일이라 새 일을 행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심으로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 이루어질 새 일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고 또 믿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갑작스럽게 22절에서는 반전을 시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너희가 나를 배반하고 나에게 예배드리는 거 참 뭐 거짓이다 이거예요. 예. 오늘 우리에게 깊은 찌르는 말씀을 주지요. 네가 예배 자리에 참석했냐? 네가 진짜 예배드리는 자냐? 그러지만은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악하고 죄짐으로 나를 괴롭게 해도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한마디로 구원은 우리의 의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1절부터 우리 13절의 이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유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죠. 자, 우리 1절 우리 봅시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예, 아멘이죠. 구원한 이유, 이것은 뭐예요? 내가 너를 택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너를 구속하고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러냈다. 그러니 너는 내 것이다 이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내 소유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한다는 거이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남쪽 유다 선민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우리가 여기서 잘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구속하였다, 구속주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이제 14절 이하에서 보면 15절에서는 너희의 왕이라 그랬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태초부터 계신, 스스로 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예. 유일하신 그 하나님이 구원시키겠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 유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킨 거예요. 그러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이 내 것에 대한 보호가 어떤 보호냐 참 중요하죠.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진짜 내가 주님의 것이라면 나를 주님이 철저하게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그 보호가 4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는 구약을 알고 신약을 알기 때문에 이 말씀에서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한마디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지 않아요. 구원해 낼 때 뭐예요?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애굽에 있는 모든 애굽의 바로 왕과 군대는 다 수장시켜 버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체가 통과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거예요. 예. 이것을 진짜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가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목사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저는 계속 지금도 묻고 있습니다. 진짜 너하고 하나님이 함께한 건 네가 믿어지냐? 네가 왜 두려워하냐? 네가 왜 놀랄 필요가 뭐 있냐? 네가 진짜 믿어지냐를 먼저 이렇게 묻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러기 때문에 뭐예요?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이건 지금 전부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말씀을 주시지 않아요? 그럼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을 때에 느부갓네살이 이제 다 신상을 세워서 절을 하라 했단 말이에요. 그때 절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 다니엘도 안 했겠죠. 그 세 친구는 절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회유를 해가지고 절을 하게 만들지만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지겠다니까 던지십시오. 우리는 그래도 당신의 신상 앞에 절하지 못하겠다 이 말이야. 왜 그래요? 하나님의 선민이 당신의 권력 앞에 엎드렸던 것은 우리가 우상 숭배 때문인데 차라리 죽고 말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당신의 신상 앞에 절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곱 배나 뜨겁게 풀무불을 만들고 던지는데 오히려 던지려고 했던 그 사람을 죽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백성들 앞에서 죽인 것입니다. 사람들 보는 앞에서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던졌어. 그런데 얼마 있으니까 이 왕이 보니까 그 불 속에서 세 명이 다니는데 그 앞에 인자 같은 이가 인도에서 다니고 있거든요.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불이 타 머리털 하나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왕이 벌벌벌벌 떨어버립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물은 환란을 의미하고 있죠. 불은 대핍박을 이야기해요. 어떠한 환란 속에 들어가도 주님이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어떠한 핍박 속에 들어가도 주님이 함께해 주셔서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이건 왜 그렇습니까? 똑같지 않아요? 내 자식 내가 지키려고 하지. 내 손자들 내가 지키려고 하지 않아요? 저도 모르긴 몰라도 우리 아들한테 뭐 문제가 있다면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바로 내가 서울을 갑니다. 왜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교회 앞에 광고하고 나는 간다 이거예요. 내 손자, 손녀들에게 문제 있다. 저는 갑니다. 왜 안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어쩌다가 애기 하나 이제 낳게 되면 손자 낳게 되면 손녀 낳게 되면 거기에 그냥 환장해버리잖아요. 미치요. 기쁘고 즐겁고 내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뭐 예? 그러듯이 오늘도 예배드리러 나온 우리를 주님이 책임지신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깊은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건드려 봐라 이거야. 오히려 그것은 뭐였냐? 주님이 왕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이다. 너희를 구원시킬 때 그냥 시키냐? 속량물로 다 애굽을 주워버렸다 이 말이에요. 고수와 스바도 다 내 대신에 다 죽였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살렸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겸 서쪽으로부터 동서남북으로부터 구원에 대해서 이끌어내겠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뭐예요? 바로 이 백성이 어떤 백성이기 때문에 내 것이면서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예요? 온전히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그래 7절을 보면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그랬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의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른 백성들은 언약을 맺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만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 언약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새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한마디로 모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만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백성으로 주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내 소유고 제사장 나라고 그리고 뭐예요? 내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신 거예요. 이걸 그냥 했느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잖아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리.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러면서 뭐예요?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한마디로 땅의 약속을 주었지요. 민족의 약속을 주었지요. 왕권,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에 대해서 주님이 왕이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되지 않아요.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길러낸 다음에 그리고 출애굽을 시키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이제 언약을 체결하는데 민족이 이루어진 거기에 언약이 체결되니까 뭐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땅의 약속은 아직 남아있어요. 왜요? 가나안 땅의 약속이 있으니까. 그 가나안 땅의 약속, 이것은 지금 이제 40년 광야를 통과해서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의 성취가 뭐예요? 민족이 이루어진 거예요. 민족이 이루어지면서 언약이 체결되니까 우리 하나님이 왕이 되신 거예요. 그러면은 시내산에서 두려워했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그대로 계시지 않은 거예요. 자기 백성들 안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출애굽기 25장부터 뭘 만들도록 하게 했어요? 성막을 짓도록 했어요. 그 성막이 어떤 성막이에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성소를 짓되 나를 위해서 지으라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에게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40장에 보면은 뭘 되었어요? 출애굽기 40장에는 성막이 완성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성막이 완성이 되었을 때 이제 다 딱 만들어서 세우니까 하나님의 영광, 이제 구름이 이제 가득하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니까 한마디로 거기에 모세도 못 들어갑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것은 그건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찾아오셨는데 그 왕궁이 성막이에요. 그럼 그 왕궁에 들어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주게 하신 거예요. 제사법을 통해서 만나주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서를 바로 그 성막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말씀하신 거죠. 그 왕 되신 주님이 성막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죠. 그래서 성막이요, 이 성전이 누구를 나타내느냐?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성전을 다 허물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 자신이 성전인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성전이 누구에게요?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시면 우리 성도님들이 성전이 된 거예요. 우리가 그냥 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내 안에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삼일째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좌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가 어떤 귀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정말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존재는 어마어마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두려워하지 마라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오늘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우리는 거기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떤 존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는데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하느냐?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안수하지 않아요. 안수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를 갈 수가 있어요. 하나는 내 죄가 전가된다는 의미가 하나가 있고 하나는 나와 동일시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죄가 전가될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 죄가 전가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오는 우리와 예수님과 동일하게 만들어버리는 이게 곧 바로 구약의 제사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내 부활하심이요 예수님의 승천이 내 승천이요 예수님 우편 보좌에 앉은 것이 내가 곧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은 것이다. 이게 에베소서 2장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러한 본질적인 것을 깊이 잘 깨닫게 되면은 그냥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가를 알지 않아요. 이런 귀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정말 지으신 그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만든 내 백성들을 내가 다 구원해내겠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어떤 백성이 되어야 되느냐? 한마디로 뭐예요? 이방의 사람들이 나를 증거할 사람이 있냐? 여러분 아주 비근한 예를 들어볼까요? 교회를 많이 다니는데 그리고 나 같은 목사를 세웠어. 그러나 내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증인으로서 이야기를 한번 해봐라. 그럼 못합니다. 지식적인 이야기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이 주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면은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신 주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의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이러한 삶이 되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섯 가지 핵심 가치가 너무 함부로 보지 마십시오. 오직 성경 그리고 증인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변화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세대 통합이고 그리고 신앙 전수 다섯 가지입니다. 그냥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교회 성도의 미를 사회자님 10절에 말씀하지 않아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그랬습니다.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그 증거 100%가 십자가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서 증인으로서 가장 100%를 나타내준 자리가 십자가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42장, 이사야 49장, 이사야 50장, 52장, 53장에서는 내 종이다, 내 종이다, 내 종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종은 누구를 증거하냐? 하나님을 증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는 아버지의 일을 하러 온 사람이 내 스스로 내 일을 한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나는 보냄을 받은 자다. 그런데 여기서도 뭐예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다.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그러면서 증인이라는 말씀 12절에 또 하죠.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은 한마디로 과연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입니다. 이게 여호와라고 말이죠. 하나님 이름을 뭐라 할까요?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태초부터 계신 자다. 원래부터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내 손으로 건질 자가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귀한 성도님들이요. 여러분의 가는 길을 막을 자도 없고 여러분의 삶을 해꾸지할 수는 있겠지만 이길 수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태초부터 계신 이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 행할 것을 누가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기 우리 깊은 감사로 우리 함께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43장 14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뭐예요? 이 애굽에서 구원시킨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세일을 행하겠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예. 그러면서 그 주님이 어떤 주님입니까? 너희의 왕이다 말씀합니다. 그래 14절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라. 갑작스럽게 뒤닥치게 하기 때문에. 예. 갑작스럽게. 그 태국에서 그랬잖아요. 배로 놀고 있다가 해일이 갑작스럽게 멸을 쳐버리니까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듯이 뭐예요? 고레스 왕을 통해서. 바사 왕국의 백성들을 보내가지고 점령시켜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우리는 갑작스럽게 오는 구원이 아닙니다. 이 종말을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된다. 적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반드시 배교의 일이 일어난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반드시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것을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멸망시키는 이것을 누가 막을 자가 있겠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볼 수가 있는데 세상 사람들로서는 갑작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우리는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고 기다렸던 일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는 거이죠. 바로 이 하나님이 15절에 나는 여호와 너의 거룩한 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말씀하시기 전에 이제 한 가지 더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민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감사와 찬양이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진정한 찬송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이런 구속의 은혜가 이런 만족이 없이 찬송이 나온다는 것은 어렵지 않겠어요? 귀한 성도님들이요. 우리에게 이 찬송을 하게 지었다면 우리만이 아닙니다. 구속받은 모든 천하 만물이 주님을 찬송하도록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22절에서 이제 은혜를 망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한 것 같은데 무슨 말씀하시려고 하느냐? 너무너무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는데도 나를 부르지 않아야 했고 이스라엘이 나를 괴롭게 여겨버렸다. 그러면서 번제의 양도 가져오지 아니했고 24절이면 너는 나를 위해 돈으로 향품도 사지 아니했고 한마디로 너의 죄짐 때문에 네 죄악으로 나를 너무 괴롭게 하고 있다. 혹이나 목사인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내가 의로운 척 강단에 서지만 내가 이 하나님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가 그 말이에요. 천하의 어떤 것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만한 일이 한 가지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25절 말씀 그렇게 괴롭게 하고 힘들게 만드는데 25절 시작 나 곧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렇게 귀한 하나님이십니다. 귀한 성도님들이요. 이 구원이 주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졌고 이러니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놓치지 마십시오. 반드시 끝까지 구원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예요? 내가 징계해서 다른 나라에게 이렇게 했던 이유를 사실은 밝히는 것이 여기서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은 굉장히 안 좋게 끝난 것 같아요.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을 진멸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은 태간 백성들로 하여금 이 일을 기억할 수 있게 만들고 남은 자를 구원하기 위한 징계를 주어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구원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때 내 것이기 때문에 그 내 것에 대한 보호 철저하게 환난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애굽에서 구원시킨 것과 바벨론 한 것하고는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듯이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이루어질 세일을 행하시는 이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하고 경배하는 멋진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